오늘 요한복음 말씀의 한 제목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어쩌자고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을까 한참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아마 몇 가지 단편적인 구절들은 우리에게 익숙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헤아리고자 할 것 같으면 쉽게 안 들어왔죠. 여러분 지금도 멍하지 않나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 하고 아니 원래 성경 말씀 다 그런 거야 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그 문맥상 주려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3절에서 3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16절부터 아니 더 나아갈 것 같으면 16장 전반에 걸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반적인 그 내용은 줄이고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것 같으면 아주 특징적인 그런 대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고 온다. 슬픔과 기쁨, 고난과 평화, 요청과 수락,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비유와 공개적인 말, 불신앙과 신앙, 세상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대비가 함축하는 뜻이 뭐냐? 이 대비는 오늘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떤 반전의 상황, 뒤집어지는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두고 제자들은 설왕설래합니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의아해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알아차리고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께서는 한 가지 비유로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의미를 다시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지금 너희가 슬픔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고난을 겪고 마침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딛고 일어서 다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죽임을 딛고 일어선 부활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의구심을, 더 이상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가물가물하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진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진실은 투명하게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마 이 구절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줄여서 그 의미를 헤아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희망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비유 대신에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아주 긴 설명을 덧붙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줄여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가 되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의 긴 내용은 그 한마디로 줄여집니다. 아버지께로 되돌아간다. 그게 뭘 뜻할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 육체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육체적 삶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현실, 보이지 않지만 덧없이 사라진 어떤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로 사람들 가운데 현존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순간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방황의 순간이 될 수 있고 시련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구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익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줄여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시련으로 겪는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장차 맛볼 기쁨을 바라보며 용기를 갖고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집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주석을 덧붙이면은 여러분들이 다 사르르 감긴 눈이 아예 깜빡 감길까봐 제가 생략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집약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선언을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을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이 단호한 확신은 특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특별한 증거라는 것을 전제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 소두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그 인권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그 권세에 의해서도 짓밟히고 휘둘릴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만 대개 알고 있죠?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는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요한 공동체의 또 다른 성서인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은 우리가 되게 다 기억할 겁니다. 그 요한 1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았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전반적인 그 이 믿음에 근거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단호한 그 확신은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 사랑을 나누는 인간의 삶, 그것이 그 누구에 의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처럼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공동체가 사랑의 진실을 역설한 데에는 특별한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있죠? 이 복음서들은 단순히 어떤 작가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서를 중요한 성서로 받아들였던 공동체가 저마다 각기 있다고 이해됩니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요한 공동체가 가장 아끼던 그런 성서였습니다. 이 요한 공동체는 특별히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탄생했습니다. 하나는, 한편으로는 유대전쟁 이후, 다시 말해서 로마가 유대국가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유대교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유대교는 나라가 없어지니까 유대교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 이상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저놈들 다 몰아내라. 유대교 해당 안에 있던 일종의 숙정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해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납니다. 그것이 한 배경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배경은 뭘까요? 그렇게 시련을 겪고 박해를 겪으면서 교회는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손쉽게 택하는 그 대응 방법이 뭐였을까요? 제도화였습니다. 그리고 교리화였습니다. 아, 우리도 이제 무너지지 않게 제도를 세우고 이게 분명하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교리를 확립해야 된다. 이것이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의 제도화에 대한 요한 공동체의 대응 방식입니다. 요한복음은 거기에 대응하면서 탄생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된 이 복음서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제도화가 뭘까요? 교회 제도화는 직분의 등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직분이 위계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와 집사가 나눠지고 감독과 장로가 나눠지고 그리고 단순히 나눠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위계적인 서열관계를 갖는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며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고 따라서 생동감 넘치는 형제적 공동체로서보다는 조직으로서의 교회의 성격이 강화된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교회는 얻은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지역교회들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교회다. 보편적인 교회 하는 관념이 형성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지만 동시에 잃은 것도 있습니다. 긴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열정은 잃어버리는 그런 폐해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교회의 존립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확고한 제도와 교리에 의해서 존속하게 되고 회중은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을 스스로의 임무로 알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초기 교회가 요한복음이 기록될 90년에서 100년 그어간 그 사이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확고하게 제도화되고 교리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화의 그 경향으로 교회가 나아갔다 하는 것은 방금 말했던 그런 어떤 제도화로 인한 폐해의 맹화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가능성을 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 공동체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추구합니다.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을 계속 강조하죠. 다른 대안을 추구합니다.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 인격과 인격이 교감을 나누며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는 것과 같은, 보고 만진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보고 만지는 것과 같은 생동감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지향한 것입니다. 초기 교회, 여러 교회 갈래 가운데 요한 공동체는 그러한 독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쯤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문맥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딱 짚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친밀한 공동체를 지향하며 민주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그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완전하게 성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고, 인격과 인격이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회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버린 제도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기 교회들이 여전히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는 현실 한가운데 존재하며 동시에 제도화되어가는 다른 교회들과의 그 유대 속에 존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않은 현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생각하면 이런 회의가 제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지향하는 바가 과연 그런 현실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줄여 얘기합니다. 그렇게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겨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의 그 지향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친밀한 공동체로서 민주적인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간소화시켰고 권위적 구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간소화시켰을 뿐 폐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로와 집사는 인정한다. 우리가 규약을 만들 때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다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폐지하지 못했고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구성과 관련해서도 권위적인 구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예정된 제3기 장로피택 절차도 바로 그런 취지에 따른 한 방편입니다. 장로제를 왜 폐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채택했을까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제도교회의 일원이기에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기제로 하고 그 권한을 최소화시켰죠. 권한을 최소화시킨 것은 공동의회를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삼고 당회는 공동의회에서 맡겨준 역할만 감당하는 것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권력과 권위의 독점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회에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보다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루는 데 기여하도록 당의 역할을 교회 화합의 중추로 삼는다. 이렇게 그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은 줄여 얘기하자면 누구나 당당한 주체로서 교회를 일고 나가는 그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자는 그런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를 증거해야 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이상에 비춰볼 때 정말 작은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구현해야 한다는,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그 일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아멘을 해주셔야죠.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솔직히 얘기 드리는데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목회자로서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는 긴장이 되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세우고 나눠 맞는 것이 어떤 불화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이 아무리 고상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염려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저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을 세울 때 어째서 입후보 절차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다 채택하지 않을까요? 거기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내가 뭘 하겠다는 자세로 일하기보다는 선택받아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서도록 하기 이함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현실교회에서는 전혀 안 그런데요. 물론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그 이상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 행위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행동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되어 직분을 맡게 된 분은 누구든지 겸손하게 그 선택을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 널리 전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